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두 정상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자 간 안보 협력과 미국이 포함된 3자 간 안보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지도자가 북한을 둘러싼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는데 아베 총리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더욱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0일 도쿄에서 양제 측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북한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큼 중국 측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양 국무위원과 북한 문제에 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독일의 무역과 지출 정책을 비판하는 등 오랜 두 동맹국 사이의 설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지그마우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두 나라 간 설전이 단지 하나의 난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틀 전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군에 마땅히 내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마이크 덥키 공보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덥키 국장은 2주일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9일간의 중동과 유럽 순방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일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백악관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덥키 국장이 계속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백악관 참모들의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파견한 약 200명의 군 병력과 60대의 전투 차량이 30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인접한 발틱 국가 리투아니아에 1,000명에 달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다국적군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군과 장갑차로 구성된 나토의 전방대대 전투그룹에 노르웨이가 합류한 겁니다. 라이몬다스 카로블리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노르웨이 병력의 추가 배치는 나토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신호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론 모라가 30일 방글라데시를 강타해 5명이 숨지고 가옥 수천 채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피해 달아난 로힝야족 난민 수천 명이 기거하던 수용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사이클론이 이날 오전 해안가 마을인 콕스 바자르 지구를 강타하기 전 취약 지역에서 거의 60만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날리고 금연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흡연 인구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또 북한이나 일본처럼 여전히 흡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대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WHO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전 세계에서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담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배할 때부터 화학비료와 살충제가 살포돼서 삼림이 황폐해지고요. 또 담배 건조 과정에서 300개비당 한 그루의 나무가 땔감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4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안과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최대 40%는 담배꽁초라고 밝혔는데요.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파괴시키는 담배 꼭 끊어야 한다고 WHO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5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끼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3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8도, 신의주 14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6도, 함흥 16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3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켈리 클락슨의 노래입니다. Heartbeat Song. 이 노래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노래라는 제목의 곡 함께 들어보시죠. This is my heartbeat song and I'm gonna play it. Been so long I forgot how to turn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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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all night long. Up, up, all night long. You, where the hell did you c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파나마에서 1980년대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미국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뇌종양 수술 뒤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과 가짜뉴스 생산에 항의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혐오 발언 억제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구구단체들의 시위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미 국가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파나마를 통치했던 이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월요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의 이 산토 토마스 병원에서 향년 83살로 숨을 거뒀습니다. 올 초부터 수차례 진행된 뇌종양 수술 후에 회복하지 못한 건데요. 당일에 파나마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요.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이 화요일 우리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이 마무리됐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이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이었나요?
예, 이 노리에가는 사실 이 파나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3년에 파나마 군 최고 사령관이 된 후에 이듬해 선출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실권자로 활동했는데요. 마약 밀매, 돈 세탁, 정적 살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비판받았고요. 1989년에는 아예 이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만들고 스스로를 최고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노리에가가 집권했던 83년부터 89년까지 6년간 살해됐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스로를 최고 지도자라고 칭하던 독재자 노리에가인데요. 6년 만에 실각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예, 노리에가는 이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축출됐는데요. 미군 장병 2만 7천여 명이 투입된 이 파나마 작전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체포된 노리에가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된 뒤에 마약 밀매와 돈 세탁 관련 유죄가 인정돼서 2010년까지 20여 년간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값을 치른 외국 정상급 지도자는 노리에가가 처음입니다.
네, 미국이 당시 노리에가를 권좌에서 축출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지난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작전 당시 백악관은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파나마의 민주주의 과정을 복원하며 파나마 운하 조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미군의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린 배경 직접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General Noriega's reckless threats and attacks upon Americans in Panama created an imminent danger.
네, 노리에가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와중에 파나마군의 발포로 미군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시 당시 대통령은 현지 미국인들에게 위험이 임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노리에가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당시 백악관이 보호해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밝혔던 게 파나마 운하 조약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파나마 운하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이 허리 지점에 있는 파나마 땅에 물길을 파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 운하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의 치외법권을 획득해서 1904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1914년에 개통했는데요. 남미 대륙을 이 돌아갈 필요 없이 카리브해를 통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해양 교통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정부는 운하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했고요. 1977년에 운하의 영구 중립을 보증하고 1999년에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이 파나마 운하 조약을 미국과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 선박이 안전하게 이 파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노리에가는 미국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죄값을 치러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리에가는 마이애미 연방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프랑스로 인도됐는데요. 중남미 마약 조직의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프랑스 현지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약 2년간 복역한 뒤에 2011년 12월에 이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파나마로 돌아간 뒤에도 집권 당시에 저지른 살인,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60년형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월에 뇌종양 수술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잠시 나와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했군요.
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월요일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지원 중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즉각 응징하겠다고 경고했고요. 또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체첸에서 일어난 동성애자 탄압 사건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0주년을 맞아서 이 프랑스를 찾은 건데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만한 이번 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껄끄러운 주제들을 놓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푸틴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회담 후에도 마크롱 대통령의 러시아 비판은 이어졌죠?
예,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RT, 또 스푸트니크 등 러시아 국영 언론의 보도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이 지난 프랑스 대선 과정을 전하면서 자신과 또 대선 캠프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건데요. 러시아는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이 마크롱 당시 후보의 결선 투표 경쟁자였던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를 지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결코 프랑스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날 회견에서 해명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서도 ISIL 등 테러 집단에 대처하려면 정부를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아사드 정권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이어지고 있는 서방 측의 경제 제재는 사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판과 반박이 오갔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본 부분도 있었죠?
예, 프랑스 관영방송인 프랑스 24가 이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의제를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진행한 이번 회담에서 각 방면에서 견해차가 큰 걸 확인하긴 했지만 또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찾은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한 국제 테러 조직에 대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서방 측과 러시아의 입장차가 확연한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과 프랑스가 참가하는 4자 회담을 재개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에서 혐오 발언 억제법이 제정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좀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는지요?
네, 일본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혐오 발언 억제법이 공식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초부터 올 4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혐오 발언 런 관련 시위가 모두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61건에 비하면 약 절반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이 혐오 발언 억제법이 제정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때문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구구단체나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단체 행동인 이른바 혐한 시위가 종종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런 혐한 시위를 영어로 바꿔서 헤이스피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혐오 발언이란 뜻인데요. 최근 5, 6년 새에 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헤이스피치가 일본 주요 도시에서 크게 늘고 시위대의 행동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서 일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자는 입법 청원이 줄을 이었고요. 결국 지난해 5월 24일 혐오 발언 억제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혐오 발언 억제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은 일본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에 대한 폭언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선언적인 법규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고요. 전문가들은 구구단체들이 여전히 에둘러서 혐오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제1한인이나 다른 소수 종족에 대한 구구단체들의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혐오 발언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혐오 발언 억제법에는 일본 중앙정부와 또 각 지방단체 측에 차별금지를 위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제일 처음 가와사키시가 극우단체들의 공원 사용 등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가와사키시는 제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반면에 혐한 시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일본 정부가 혐오 발언 억제법을 제정한 데는 이 가와사키 주민들의 청원이 발단이 된 겁니다. 가와사키시는 지난 4월 말에 혐오 관련 시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지침서 초안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테러 단체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백악관 관계에 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을 끄는데요. 자세한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을 처음 통과시킨 텍사스주에서 시위대가 주의사당을 점령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소식, 또 신진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면이 부족하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라면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바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데요. 그런데 맥케인 의원이 러시아가 테러 단체보다 더 큰 위협이다 이런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월요일 호주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와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맥케인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seen no evidence they succeeded. But they tried and they are still trying.
맥케인 의원은 러시아가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분할했고 발트의 연안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러시아말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도우려 한 일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문제로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임했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까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쿠슈너 고문이 러시아 정부와 비밀 채널을 구축하려 했다고 지난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정권 인수 기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던 겁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월요일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비밀 채널 제안을 먼저 꺼낸 쪽은 쿠슈너 고문이 아니라 러시아 측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한 맥케인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맥케인 의원이 월요일 호주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know that some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saying, well, that's standard procedure. I don't think it's standard procedure.
쿠슈너 고문이 비밀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행정부 관리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건데요.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맥케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일요일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과 비밀 채널을 구축하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의 경우 복수의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미국이 여러 나라와 별개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문제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쿠슈너 고문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쿠슈너 고문 어떤 분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쿠슈너 고문은 올해 36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의 남편입니다. 원래 뉴욕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유대교도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등 중동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유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강한 외유 내강형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령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볼까요?
네, 텍사스주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월요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싸우자라고 쓰여진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장하면서 20분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보자, 투표소에서 보자는 고를 외치며 새 법에 항의했습니다.
네, 자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하면 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또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피난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체류 신분을 묻기 위해 검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런 도시가 수백 곳에 달하는데 이달 초 텍사스 주의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에게 체류 신분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최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곳이 텍사스주가 처음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지난 2006년에 콜로라도주가 비슷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2013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미시시피, 조지아, 테네시 중우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달 초에 통과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네, 지난 7일 그렉 에버 주지사가 이미 법안에 서명을 해서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대부분 이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주민의 관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텍사스 시민단체는 새 법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혹시 그 월요일 시위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나요?
네,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위자들이 경찰 인도로 순순히 해산하면서 체포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시위자들 가운데 나는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미국에 남을 거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민 세관 단속국에 연락했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분노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수면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면 부족이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이른바 신진대사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할 경우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네, 이 신진대사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말 그대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질환인데요. 고혈당, 고혈압, 복부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등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비만도를 체중과 키의 관계로 계산하는 BMI, 즉 체질량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BMI 지수가 높고 다른 신진대사 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당뇨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진대사 장애가 이 수면량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이번 연구는 1,300여 명의 성인이 수면센터에서 하룻밤을 보낸 결과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참가자의 약 40%는 신진대사 장애 증상을 최소한 3가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년 후 참가자들을 추적해봤더니 20% 이상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신진대사 장애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와 비교해봤을 때 신진대사 장애 증상이 있었던 사망자 가운데 실험 당시 6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은 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진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충분히 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연구진은 이 신진대사 장애가 있는 환자들 가운데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의사에게 알려서 조치하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번엔 이 수면량과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이 사망률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앞으로 이 충분한 수면량이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이 신진대사 장애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인들의 수면 부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또는 늦게까지 깨고 싶어서 잠을 적게 자는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심장협회는 이런 경향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나 발현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지난해 이 질병 사망률 보고서에서 성인 가운데 상당수가 최소한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갖지 못해서 비만과 당뇨병, 심장병 등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플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과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더 많은 퓨리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오고 있습니다.
1690년 무렵 매사추세츠에는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우리 퓨리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인디언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유럽에서 뉴 잉글랜드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인디언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마찰은요, 유럽인들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땅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땅은 부의 상징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이렇게 멀리 왔는데 드디어 내게도 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황무지 땅에 선만 그어놓은 보잘것없는 흙덩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최고의 땅으로 만들고야 말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겠지요. 자, 자, 그날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합시다.
유럽인들에게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부와 정치 권력을 뜻했습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소수파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멀고 먼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광활하고 넓은 땅에 아무도 주인이 없다는 게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울타리까지 만들었고 결국 그 넓은 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있어 땅은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곡식을 심고 땅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땅의 형태를 바꾸지 않기 위해 한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몇 년 동안 농사지어 힘이 다 빠진 땅을 자연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비옥한 땅으로 변하고 또다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줘야 한다네. 고마운 땅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신께 빌어야 하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수확 덕에 우리 부족들 모두 배불리 먹었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저도 이 땅에 신의 축복이 있길 정성껏 빌겠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땅이 푹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야만 해. 우리를 지켜주는 신께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데 여긴 특히 정이 많이 들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떠나야겠죠. 땅도 땅이지만 사냥감들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인디언들은 땅뿐 아니라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냥에서 얻은 수확물을 결코 소유나 개인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사냥을 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됐다.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물고 나면 몇 년 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동물들도 자연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땅과 야생동물들, 우리 자신들조차 모두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인디언들은 백인 정착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곡식을 심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낯선 이방인들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고기 잡는 법, 그리고 사냥하는 법 같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디언들은 정착민들이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공기나 구름을 개인이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인디언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땅에 대한 명백한 생각의 차이는 백인들과 인디언 사이에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였고 그 뒤 수백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원인이 됐습니다.
인디언과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 사이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온 백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유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한밤중에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전화해서 미안해 라고 하자 제가 There i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에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 전화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Thanks again for your help.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I can always count on you. 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야.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oday's expression is a friend, F-R-I-E-N-D, a friend in need. N-E-E-D, n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D-E-E-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his means that a friend who helps you when you really need help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도 두게 되죠. 예전에 믿을 만한 친구 두 명만 있어도 인생에서 성공한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 만나기가 힘든다는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와주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말이죠. 영어로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 합니다. 굳은 때건 좋은 때건 한결같아서 늘 믿음이 가는 친구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한밤중에 많이 아파서 제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앨리스는 제게 고맙다고 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했습니다.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Let's review.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eans that a friend that gives you help when you really need it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u can be amazing, you can turn a phrase
into a weapon or a drug. You can b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라 바랄리스의 Brave, 용감한 당신이 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 a shadow wins, but I wonder what would happen if you say what you want to say.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최근 인권활동가 5명에 대해 재판 전 구금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재판 없이 1년 넘게 수감된 상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비정부기구 아드호의 회원들입니다.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은 캄보디아 훈센 정부에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의 엘리자베스 트로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유엔 이미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5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의 구금기간을 연장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판 전 이미구금은 명백한 증거와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짧게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구금 연장이 수감자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적인 재판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존중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